그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열어주시고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전하기만 하고 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사는 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늘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돌아설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설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조금 바꿔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설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네, 이걸 저희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의학이 발달하고 또 식습관이 변하면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시간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이제 마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치열하니까 더더욱이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데 더 먼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때도 많은데요. 가끔 우리가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때를 좀 한참 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서울대학병원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윤대현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윤대현의 마음 성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정신상담하러 오는 분들 다 염려가 많아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건강, 재산, 가족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서 찾아오는 분들인데요. 이 상담받는 분들한테 묻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산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얼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연령대에 따라 대답이 다르다고 합니다. 50대 정도 되신 분이 오시면 한 70살에서 75살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답니다. 그러면 60대가 오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85세에서 90세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럼 90세가 되신 분이 오시면 어느 정도 얘기할까요? 한 110살 정도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이에다가 적어도 10년에서 한 20년은 보탠 그 뒤가 내가 생을 마감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령대에 따라 숫자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받아들일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혹시 나 죽는 거지 그래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내가 언제쯤 죽을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한 바뀌죠. 우리는 그 순간이 올 때를 미리 준비할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 정도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오는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준비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무 대비 없고 준비 없이 그냥 그 순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죽음, 이 죽음을 미리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만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을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최종 결정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건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때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죽을 거니까 염려해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라라, 그런 우리한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던져놓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죽음의 방문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예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살아있다라는 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혹은 사건 때문에 누군가의 공격 때문에 죽는 일이 많아지는 시대도 없죠.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마다 보도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 정말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충분히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를 뉴스나 방송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 본문에도 1절부터 3절에 우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릿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릿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들이 성지순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이 갑작스럽게 성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공격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급작스럽게 죽게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이분들도 그런 예상하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처럼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는 분들 혹은 죽는 분들을 보면 왜 그렇게 된 걸까라는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해도 그렇고 남이 당해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흔한 일이 뭐냐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대가 지불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그 생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와는 상관없는 죽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유가 없을 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어머니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물으세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모든 잘못된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시려고 4절 5절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은 사건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어디에도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18명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잔해에 깔려서 죽는 게 남들보다 지은 죄가 많아서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또 물으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만큼 혹은 우리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죽었다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남일이 아니라 우리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는 뜻하지 않게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갑작스럽게 죽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젊건 나이가 많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 예전에 한번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부목사님, 저랑 같은 그 같이 그 교회를 부임한 부목사님이 구역장 교육을 하거든요. 교구가 4개였는데 제가 맡은 교구는 제가 하고 뭐 그 목사님 맡으시면 교구는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권사님과 이제 구역장님들이었는데 교육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그 시간은 죽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구에 있는 권사님들이 때로 몰려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빨리 죽으라 그런다고. 역효과가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분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곧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해갖고 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닐 거라고 교육 내용을 한번 보자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곧 죽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 뒤에 있을 마지막 결정상, 최후 심판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건가? 이 결정 때 이루어지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멀어져서 살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나는 계속해서 살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를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소원대로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뒤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미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하나님한테 좀 멀어져 볼까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미 멀어진 거 그냥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선택할 준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만 그때가 항상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죽는 순간, 심판의 때 다 늦추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기회를 갖고 좀 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려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를 스스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강요하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6절부터 9절에서 비유를 한 가지 또 얘기하세요. 포도나무에 심겨있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포도원직인 예수님께 무화과나무인 우리를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직이로서 이 무화과나무인 우리에게 정성을 쏟아서 잘 기르셨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열매를 맺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기다린 기간이 얼마냐면 3년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 아무 열매도 보여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거든 처음 심고 3년 동안은 그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혀도 따먹지 말라 얘기하세요. 4년째, 5년째, 6년째가 됐을 때 그때부터 따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처음 3년은 아예 하나님이 아무 기대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기다리셨어요. 합하면 6년이에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렸지만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고요. 충분히 기다렸지만 원하는 것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더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주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들, 우리들 쓸모없이 여기면서 없애려고 하시는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에 베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예수님께서 부탁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더 무화과 나무에 정성 쏟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을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1년의 시간을 더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인데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얘기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그 중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지고 있는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있을 곳을 결정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결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영원히 슬퍼하면서 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거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도움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때를 맞이할 때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맞이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시간만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더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스럽게 무화과 나무를 제가 돌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 주위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 주위를 두루 파서 흙을 뒤집어주면 뿌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광합성이 되고 식물이 신진대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진 흙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거름을 주었을 때 깊은 뿌리까지 그 거름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무가 곳곳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빨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늘 한결같은 분이지만 그래도 분노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기도할까? 예수님은 궁리하고 애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나무 주위를 파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거름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같이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도와줘서 얻게 된 이 충분한 산소, 거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나무가 할 일입니다. 이것까지 포도원지기가 대신해 주진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놓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제가 알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혹은 죽는다면 최소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맞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는데요.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지 하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기피하게 된대요. 그런 건강에 대한 염려 안 하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 다 필요 없다, 공허하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권력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뭐라도 붙잡아야 안심이 될 것 같은 마음에 그렇게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하는데 스스로가 지치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늘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지금보다는 더 화목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점점 엉망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소와 우리에게 주신 이 걸음을 우리가 저쪽 한켠에 내팽개쳐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큰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성경책을 펼치는 연습부터 했으면 합니다. 읽는 연습부터 아니고요. 성경책 펼치는 거 매일 아침. 구절에 성경에 뭐라 써있는지는 읽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한 번쯤 펼쳐보는 거. 우리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연습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연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나 기도를 모르겠다. 그러면 손 모으고 무릎 꿇는 거. 이 자세 훈련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이걸 매일 연습하는 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적어도 뭐라도 한마디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 주여라고 하든지 하나님. 하든지 뭐라고 나오긴 할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직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나랑 늘 얼굴 마주대하는 식탁에서 대화 나누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내가 배려가 담겨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까를 우리가 궁리해보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또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전철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운 날이 들어요. 근데 그 추운 날에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전철을 기다리는데 너무 추우니까 손발이 오그라들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 정도로 추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전철 승강장 위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앞장서 오는 애가 팔짝팔짝 뛰면서 할아버지 손이 닿을 만한 그 전철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자꾸만 문지르더래요. 그래서 그냥 어린애들이 심심하니까 하는 장난이겠지 처음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애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 뭔가 진지하고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더 주목해서 잘 봤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제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뭘 하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래요. 얘가 뭐 하고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잡아야 되는 손잡이, 계단 손잡이 이게 너무 차가우니까 자기 그 체온으로 할아버지가 잡을 그 한 칸 한 칸을 데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차갑지 않게 올라올 수 있도록. 다리도 불편한데 잡기가 불편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이가 그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아이처럼 가장 가까운 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이게 도움이 될까? 이게 내 마음이 전달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열매가 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억지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일부러 늦추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연습, 이 삶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사람, 원하기는 모든 사람이 그 준비를 하고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이제는 많이 살았으니까, 많이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과여 찬양도 그렇고 찬양팀에서도 했는데요. 예수님 만날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앞뒤 자문들 보시면서요. 지금은 권면이었고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가 기다려지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군요.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가려고 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애쓰고 있었어요. 하나님 잘했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제가 기대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저고 제가 아는 사람이길 원해요. 이 시간 좀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 시간을 온전히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무 대책 없이 아무 대비 없이 넋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마침내 왔구나라는 감격에 찬 예수님과의 재회를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물어볼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 그 이상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를 준비하며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럼 우리가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며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는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싸매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본래 원하셨던 모습으로 바꿔주시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감당할 능력 보이셔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우리가 기다릴 나라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가까이에서 관여하시고 또 우리가 지쳐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지금만 우리가 만나서 계속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손잡고 그 나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나라 들어갈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연습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 살아갈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참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끝까지 우리가 정말 애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소개할 때 그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먼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들어주시고 그 땅에서 아무 대가 없이 정말 바란 것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그 사역에 정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 믿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동역자 되겠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보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